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구절은 제가 10년도 더 오래전에 하나님의 교회 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뤘던 구절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교회의 중요성과 중대성을 강조할 때면 이 구절들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이 구절들을 다루면서 지역교회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공부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건강을 위하는 사람들이나 지역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일 것입니다. 특히 이곳 호프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아직 이 교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교회를 잘 가꾸고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호프교회에 속하신 것은 여러분의 권리를 넘어선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들로서 함께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실수 없는 섭리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곳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호프 바이블 교회에 속한 것이 여러분의 특권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 안정시키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생각과 노력을 들여 기도하며 또 희생하며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와 인고의 열매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봐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와 같은 지역교회의 건강과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약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많은 예배자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자신을 바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많은 분들의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는 반드시 각 사역을 행할 때 이 교회가 우리의 영적 미성숙함과 불경건함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의 초점은 교회, 특히 지역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특성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세 번째 진리의 기둥 같아 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첫 번째 걸로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어찌 보면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배우고 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진 설교가 꼭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중에 경건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이지만 아직 지역교회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주님을 향한 성실함과 열정은 자신 그 귀중한 지역교회를 바로 세우고 단합시키기보다는 도리어 교회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믿는 바와 그것에 따라 행하는 것에 열성적이었습니다. 매우 많은 경우 미성숙하지만 열성적인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스스로를 세워가지만 교회 전체를 바로 세우는 덕스러움의 일을 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공부했을 때 이러한 예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교회 분열, 대립, 분쟁, 그리고 불만을 그들의 교회에 들고 옵니다. 그들은 그들 역시 한 몸에 속한 지체라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와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친숙함은 우리가 보아야 할 지역교회의 중요성과 중대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교회들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주 후 2000년 동안 우리는 언제나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많은 종류의 단체들이 자신들을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큰 이름 안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 그리고 오순절 교회들이 있습니다. 몰몬교들도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교회의 특정한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한 교회나 교단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주변 다른 교회에 환영을 받으며 옮겨갑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는 기독교 교회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 지금 나열한 것보다도 더 많은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그 목록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다양한 이러한 단체들로 인해 완전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하고 순진하신 평신도 여러분께서는 왜 이러한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이 하나의 통일된 교회를 이루지 않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순수하지만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큽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성도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통합교회 일치운동이라 불리우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나의 단결된 교회를 이루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은 이러한 활동이 건강한 것이냐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호프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는 독립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중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종교통합에 반대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른 날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큐메니컬 운동이 잘못된 것임은 매우 분명합니다. 호프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성경에 반하는 내용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할 또 하나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모든 교회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들인가? 만일 아니라면 어떠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이러한 질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진정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교회와 거짓 교회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점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우리로 이 지역교회 참여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게 하거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이는 교회 또는 지역교회, 즉 유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역사적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다 같은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의 한 부분이고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로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지역교회는 서로 다른 지역적 위치와 다른 시대에 존재하면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직 교회의 무형의 보편적 교회만을 교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교회를 등한시합니다. 그와 반대로 오직 지역교회만을 교회라고 보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역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교회에서도 온 형제자매들을 등한시합니다. 이 둘 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편적 교회와 지역교회 이 둘 모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신 분들도 되셨을 것입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에서, 빌립보에서, 골로새에서 또는 데살로니카에서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강조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명예와 특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지역교회 특징에 대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역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방문자로서 남아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망하여 디모데와 그의 교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들을 전하는 것을 미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바울의 서신, 즉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사역이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목회자는 이 서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모든 믿는 이들 역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서신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15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디모데에게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이 더디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 먼저 몇 가지 가르침들을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정한 기독교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 15절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땅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또한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또한 가정, 즉 가족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을 이루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그 표현을 이해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혹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군가 호프교회를 말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즉 여러분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교회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성들이 형성되고 그 관계성들 안에서 특정한 행동 양식들이 만들어지게 됨을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배우는 모든 지역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르게 처신함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디모데라는 한 사람은 한 번에 한 군데밖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역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전한 가르침은 물론 보편적 교회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좀 더 특별히 이것은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그 지역의 교회에 관련된 것인 지역교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 호프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오셔서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지역교회 내에서 바르게 처신해야 함을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15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하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 역시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장로들과 집사들의 요건에 대해서 다루어진 아주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우리는 올해 교회에 나왔지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했다거나 또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또 지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 즉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들을 지목하여 지역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교회를 바르게 운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지역교회에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들을 리더의 자리에 임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선택된 일곱 명의 집사들이 그 선택받기에 요구되어지는 그 첫 번째 자격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어로 정직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ESV 번역본에서는 평판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NAS는 명성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 의미로서 그리스어 좋게 알려지다라는 의미는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증명이 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들 개개인은 객관적으로 증거되고 증명되어 선택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성도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 뽑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평가나 자기 추천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관적 개인적인 평가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에게 이러한 인정을 받는 것은 지역교회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로 인정받는 이들에게는 그러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으며 또 그들은 다른 하나님의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혼자만 머무는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지 않고 혼자 계시는 분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의 허리 통증을 사용하여 예를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세로 서 있으면 이것은 저에게 통증을 줍니다. 그래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자세를 피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허리에 통증을 가지고 있으면 크림이나 약 같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통증을 없애려고 합니다. 보통은 통증이 없어지지만 이번에는 그 통증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물리치료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통증을 없애려고 다른 저의 신체 부분들을 사용했더니 그것이 또 그 머슬 근육을 다른 영향, 근육에 다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잃어버린 작동이 안 하는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 다른 부분들이 그 부분을 채워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를 통해서 교회와 지체들의 부분들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각자의 부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하고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처신하라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도덕적 행위, 삶의 방법 또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와 행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맺은 관계성들 안에서 시험되고 증명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와 행동은 단순히 교제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 또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들은 더 마음을 넓혀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먼저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이들은 관대함을 배워야 하고 교회를 분리하려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성을 맺는 기회를 통해서 결점을 고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일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사랑을 저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분 앞에 여러분을 함께 붙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이 되고 여러분이 처신하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올바른 관점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심술 맞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혹은 너무나 많은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하고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있으라고 하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시와 같이 또한 나이프와 같이 날카롭더라도 그들은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을 함께 겪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인내심, 미덕, 그리고 더 나아가 희생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베드로 후서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바른 처신과 행동으로 인해 세워지고 강건해집니다.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 명제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등하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또 다른 명제는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반드시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하고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 선하고 진실한 신자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제인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따라 우리 모두가 건축재료인 산돌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건물을 짓는 데 꼭 필요하고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건물을 쌓는 데 적합하도록 깎이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저는 손으로 하는 것을 잘 못해서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이 잘 고장나고 망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사들을 함께 보면은 그들은 항상 여러 가지들을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같은 벽돌들을 사용합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바이블 칼리지의 건물은 그 돌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은 빌딩의 건물의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깎이고 다듬어졌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와 다른 이들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차이점을 단지 차이점으로만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서로 간의 갈등만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불행하고 불성사나운 몇몇 사건들로 인해 흔들리고 불행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깎이고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해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깎여져야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적게 깎여져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크기가 맞지 않은 돌들을 사용해서 담을 세운다면 그 건물은 매우 안전하지 못하여 무너질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서고 오고 가는 활동과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집에 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에게 지역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연결성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처신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라는 벽돌은 올바르게 쌓아질 수 없기에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위한 그릇과 같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명제는 모든 구성원들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잘 처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합쳐보면 우리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문제점과 또 해결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각자가 가지는 차이점,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영적 배경으로부터 왔으며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 역시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관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 또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차이점과 갈등의 원인을 찾아냄을 기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절제와 조절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못할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곳에 가셔도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항상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해결책이 아닌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행동, 처신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제멋대로 또 원하는 대로 막 행동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개인적 갈등을 마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저의 아내와 저는 매우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듬어질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 한 몸으로서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이 갈등에게 좋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조정의 단계를 거치는 것도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 아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따라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공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올바로 처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 근거한 규칙들과 질서들이 있습니다. 기관과 조직으로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지도자들이 매우 요구가 심해서 사람들이 그것에서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첫 번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제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필요하다, 혹은 신약에서 종종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마땅히 행동해야 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배우듯이 교회에서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바로 배운 사람들에 의해 거룩히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의 교회를 향해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종종 세상의 죄악이 교회로 들어와 그 행위의 규범과 규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그저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목회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통하여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회중들은 그를 위해서 교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일부 교회들은 목회자들을 돈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주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프 교회는 많은 세션들의 도움과 도움 아래서 지원 아래서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는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상대하는 태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교회의 재직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어떤 것을 주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재정 등을 줘보신 적이 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목록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아감으로써 서로들을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자들의 행동들은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끊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있을 때에 서로에게 귀한 기운들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스스로 처신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편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기로는 공부가 끝나고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항상 성경을 믿는 교회를 찾아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교회는 우리의 놀이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권소들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를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에 우리의 간증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첫 번째 특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